그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예전에는 무슨 말이 유행이었냐면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늘 말씀드렸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식들을 교육시키려고 애를 쓰시고 희생하셨습니다. 나는 못 배웠지만 우리 애만큼은 배우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정말 많은 힘을 쓰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물론 공부하고 지식을 쌓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하지만 요즘은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웬만한 보통 사람들도 옛날에는 그 전문가들만 갖고 있던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웬만한 보통 사람들도 옛날엔 그렇게 알지 못했는데 전문적인 지식들과 용어들을 구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고 우리 아이들이 뭐 두 살만 되면 이 셀폰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요. 저는 종종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 게 약이 아닌가. 물론 알아야 할 것은 집요하게 탐구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필요 없는 것, 부수적이고 사소한 것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가는 것도 좋다는 뜻입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그 많은 정보 속에서 헤맬 때가 있는데 모를 것은 모르고 알 것은 알고 선택과 집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복잡한 세상을 좀 나름 편하게 사는 방법이 없을까? 어떤 분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몇 가지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말을 조심하자. 항상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자. 뭐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약이다. 아무리 힘든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된다. 또 이유 없이 사람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예 멀리해라. 그런 사람들이 있나 봅니다. 이유 없이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는 게 낫다. 또 이런 말도 썼어요. 컨트롤이 된다면,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디 감정인가. 감정은 컨트롤이 안 된다. 사람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남 눈치 많이 보지 말고 생각보다 남에게 사람이 남에게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아라. 너무 잘해주면 나만 호구된다. 뭐 그런 면도 있나 봐요. 또 행복은 생각보다 사소한 것이고 가까이 있다. 요새 작고 확실한 행복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남 욕할 시간이 있으면 그냥 내일 하자. 눈치는 어느 정도 없는 척 하는 것이 편하다. 지혜로운 것 같아요. 남에게 상처 주면 배로 돌려받는다. 뭐 쭉 이런 글들을 많이 써놨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했어요.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 주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제가 보니까 남 눈치 보지 말고 그렇다고 피해도 주지 말고 내 인생은 내가 살자. 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주장인 것 같아요. 내 한몸 챙기는 것도 벅찬데 무슨 이유까지 돌보느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나 몰라라 할 수 없으니까 적당히 챙기고 그렇지만 상처는 받지 말고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의 생각을 잘 요약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또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만은 살 수 없는 거죠. 사실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나에서 축을 옮겨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옮기고 이웃으로 옮겨야 되는데 나만 챙기고 적당히 잘해주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 같지는 않아서 이 복잡한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얘기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에서 하나님 이웃으로 축을 옮기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기 중심인 것 같습니다. 우선 나를 챙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챙깁니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챙기는 것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시대가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2년 전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한국의 그 보이그룹이 BTS라는 그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BTS가 UN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리더가 RM인데 김남준이라고 하는 26살 먹은 청년인데 이분이 UN 총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speak yourself 말하십시오 라는 연설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인기를 끌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마침 이 BTS의 타이틀곡이 뭐였냐면 Love Yourself 너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라는 거였습니다. 가사를 소개하면 이래요.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 어제나 오늘에나 내일에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을까? 빠짐없이 남김없이 모두 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가사인데 이 방탄소년단이 이 가사와 이 팬들, 아미라고 하는 팬들인데 이 팬들이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그룹 제목은 좀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방탄소년단인데 벌써 26살이 됐으니 청년단으로 옮겨야 되나.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 가사가 맞아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기는 힘든 겁니다. 위선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 사랑하지 말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하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계가 흐르고 있는 흐름이 있다면 그 흐름에서 조금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편한데 조금 거슬러 살다 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하는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경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린 받은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속에 한번 깊이 빠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말고 머리로만 말고 우리의 가슴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말이죠.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언제나 곁에서 힘을 주시고 결국에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어떤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지도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머리가 쭈뼛을 만큼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군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고 거부할 때도 있었습니다.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깊이 느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여기 아무리 좋은 음식이 있어도 이 눈으로 봐서는 모릅니다. 머리로 생각해도 모릅니다. 이 음식을 맛보아서 알았을 때 야, 이 음식이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구나.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만 아니라 읽는 것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아서 아는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니 나도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야지.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계속 듣고 거듭 듣고 마인드 컨트롤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받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면 내가 내 가운데 미운 모습이 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야지. 감사하면서 자신을 귀하게 여길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나만큼 중요한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순서까지는 아니어도 이런 원칙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좀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물이 흐르듯이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나를 사랑해야지. 또 나만큼 중요한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해야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 올해 우리의 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도 그 가운데 들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린 지난 두 시간에 걸쳐서 그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쿰 하고 일어날 수 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임하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것이 빛을 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상자 안에 있었는데 상자 밖으로 나오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했습니다. 그저 섭섭하고 그저 섭섭하고 지난주에도 이렇게 사셨습니까? 그저 섭섭하고 다 갖고 싶고 자기에게 못하는 사람은 다 믿고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불쌍해 보이고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가 샘솟는 그 삶을 살았다면 우리 또 지난주 설교를 듣고도 또 상자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와봅시다. 상자 밖으로 나와봅시다.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상자 밖으로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 속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 여러 권사님들이 감기로 고생을 하셨습니다. 수요 예배도 우리가 취소를 했습니다. 오고 있는 길에 전화하다 보니까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취소하고 원집사님과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몸이 아프시면 우리 권사님들 말이죠. 몸이 아프시면 만사가 귀찮고 마음도 약해지십니다. 이거는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아프신 분을 두고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아파보시면 여러분이 아파보시면 아파보신 분의 심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아 기도하고 신앙으로 일어나라고 말할 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하시는 분들 앞에서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할 뿐인데 그만큼 아프시죠. 마음이 자꾸만 내려앉으십니다. 마음이 앉으니까 육신도 내려앉고 육신이 내려앉으니까 마음이 더 내려앉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때도 쿰하고 일어서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쿰하고 일어서시고 질병이라고 하는 그 상자 속에서 쿰하고 밖으로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어려워도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가능할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요청이고 이런 명령입니다. 매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상자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 상자 안에 들어가면 한 가지만 보입니다. 상자 밖으로 나오면 수가 많으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나는 한 가지만 보고 있는데 상자 밖에 나오니 하나님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만 해도 가능성이 열리고 무엇보다 홀가분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사야서 60장 2절과 3절이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헨델의 메시아는요 3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탄생, 2부는 고난과 죽으심, 부활, 3부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노래하는 승리의 찬가가 이 메시아 전곡 3부 2시간 남짓해요. 유명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것은 2부 마지막 곡입니다. 런던에서 처음으로 이 할렐루야를 연주할 때 조지 2세가 부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얘기에서 할렐루야를 들으면 다 같이 일어납니다. 물론 이것은 메시아 런던 공연이 지난 37년 후에 어떤 분이 자기가 사랑하는 목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랬다더라 라고 하는 문구에서 유래했다고 하니까 그 정도만 우리가 인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메시아는 그 찰스 제넨스라고 하는 분이 가사를 썼습니다. 사실 쓴 게 아니라 이 메시아의 가사는 전부 성경 구절입니다. 전부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미를 가리려니와 라고 하는 그 가사가 그대로 메시아에 있고 핸델이 이것을 토대로 곡을 붙였어요. 메시아의 내용은 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인 셈이죠. 이사야서 60장 1절과 3절은 메시아의 예언 일부 10번 노래 속에 들어 있어요. 핸델은 이 노래를요, 이 대곡을 24일 만에 다 완성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메시아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핸델에게 함께 하셨다. 영감을 주셔서 기적을 주셔서 이 특별한 말씀을 빠른 기간에 기적적으로 완성했다 라고 말을 하는데 핸델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곡을 만든 건 사실인데 조금 과한 칭찬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는 상황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부도가 났고요. 스트로크도 한번 당했습니다. 봄에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가을에 빨리 곡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빨리 곡을 쓰는 것은 그 시대의 관행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하거나 미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이런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핸델이 메시아를 24일 동안 썼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적적으로 썼습니다. 특별히 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일상을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아, 그게 일상이었구나. 핸델이라는 사람이 메시아를 쓴 건 대곡을 쓴 건 맞지만 다른 사람도 어쩌면 빠른 시일 내에 봄에 무대에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 관행이었구나. 일상이라는 말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핸델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까요? 핸델은 원래 독일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흥미로운데 이발사이자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때는 같이 했나 봐요. 가위를 쓰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63세에 두 번째 부인으로부터 핸델을 낳았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어요. 63세 말이죠. 그 아버지는 75세까지 살았으니까 13살 때 핸델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법학 공부를 하기를 원해서 핸델이 실제로 법대에 입학한 적도 있는데 영 관심이 없습니다. 핸델은 음악에만 관심이 많았어요. 11살 때 베를린 궁정에 찾아가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음악을 공부했고 21살에 오페라의 고장인 이태리로 가서 오페라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페라는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말하는 성스러운 언어가 있는 것보다 오페라는 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말하면 약간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는 대중음악에 가까웠다. 교회에서 예배용 연주음악에 비하면 오페라는 대중음악에 가까웠는데 핸델은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음악을 한 것이 아니라 대중음악을 배웠다. 제가 일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핸델은 그런 오페라로 유명해졌습니다. 영국으로 건너와서 궁중음악가로 일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보다 조금 보수적인 겁니다. 핸델은 성경을 주제로 하는 오라토리오, 메시아도 그 중에 하나죠. 그런데 핸델이 만든 오라토리오에는 성경을 주제로 하지 않은 것도 세속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핸델과 같은 시대에 산 사람이 누구냐면 바하가 살았습니다. 둘이 만난 적은 없어요. 바하는 철저하게 교회용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예배용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핸델은 교회 음악도 만들었지만 어떤 면에서 세속적인 음악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음악 활동이 늘 좋지는 않았습니다. 운영하던 오페라단이 부도가 나고 배우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팬들이 패가 갈리기도 했고 핸델에게 미세한 스트로크도 찾아왔습니다. 마음고생이 심했겠지요. 경쟁이 치열했나 봐요. 오페라단 간에. 노년에는요 핸델이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입다라고 하는 그 오라토리오를 만들었는데 앞을 보지 못할 정도가 됐어요. 그래도 핸델이 다시 일어섰고 그의 대표작 메시아는 만들어졌는데 런던이 아니라 아일랜드로 가서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발표했습니다. 많은 인기를 끌었어요.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핸들이 작곡한 오라트리오 메시아는요, 교회용이 아니었습니다. 예배용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교회에서 메시아를 하고 성탄절에 부르지만 부활절에 불렀던 것이고 예배용이 아니라 좀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극장식 무대, 좀 고상하게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콘서트 홀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연주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콘서트용으로 메시아가 만들어졌습니다. 성탄절에 주로 연주되는 지금과 많이 다르죠. 게다가 재정적으로 어려웠던 핸델이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서, 재기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의 사연을 제가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화하지 않고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와 같은 핸델의 메시아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거룩한 걸 떠올립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얘기하면 거룩한 걸 떠올립니다. 핸델이 아주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고 이 곡은 처음부터 교회에서 연주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특별한 것, 성령 충만한 것, 기적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결점이라고는, 워낙 훌륭한 곡이니까 결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핸델 역시 먹고 살기 위해서 곡을 썼습니다. 핸델에게 미안하지만 어쨌든 맞은 말일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곡을 썼습니다. 핸델도 우리처럼 일상을 살았다. 우린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일상을 산다면 그 사람은 그 오페라단을 운영하는 자신의 일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한 동기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에 가고 사업장에 가는 것은 비슷합니다. 게다가 메시아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교회 예배용이 아니라 콘서트용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교회 표어를 두고요. 너무 높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숭고하고 거룩한 일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여나 이런 멋진 표어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서 60장이 멋진 표어에 나는 어울리지 않아, 나 같은 사람은 이 숭고한 표어에 어울리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상을 사십시다. 일상을 살면서 일어나고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행여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 일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표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일이죠. 초라고 영어로 말하지 않습니까? 아주 자질구레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용으로 작곡한 것이 아니라 콘서트용으로 작곡했듯이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죠. 대신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죠. 핸델은 인생에 닥친 위기를 빠져나기 위해서 메시아를 작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대찬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놀랍게 찬양하는 찬양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발전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에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일, 어쩌면 세상 일처럼 보이는 것, 그 어려운 자질구레한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것입니다. 여기 생각해보고 싶은 단어는 연결이라는 단어와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반대말은 단절이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떠하든지 간에 계속 연결되고 계속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방향이 중요할 겁니다.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이 편찮으십니다. 그런데 육신의 약함이 회복으로 연결되고 발전되면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견디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발전되는 겁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결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핸델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 교회에 계신 젊은이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 나오기를 가끔씩은 기도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는 하지 않지만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 젊은이들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가끔 기도하는 이유는 유명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유명해져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가끔씩 기도를 해요. 근데요, 그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를 쓴다고, 온 힘을 기울인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면 돈은 늘 무지개처럼 앞에 있을 뿐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수십 년 이민 생활을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이에 대해서 산증이실 겁니다. 미국 한번 와가지고 돈 벌려고 애를 썼는데 돈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맨날 무지개처럼 저 앞에 있고, 돈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붙어야 된다는 말씀도 하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하겠다고 작심하고 덤벼서 성공할 수 없어요. 괜히 헛심만 드릴 가능성이 큽니다.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우리가 99%의 노력을 해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이 일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99%의 노력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99%의 노력에 방점을 찍는 것, 마무리 방점을 찍는 것은 1%의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운이라고 합니다. 럭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일에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점이 찍히고 연결되고 발전되는 그런 방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헨델의 메시아가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과 하는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가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겁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교회, 우리가 올해 교회의 표어를 갖고 살아야 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죠. 지난주에 하나님의 빛이 예루살렘의 빛이니까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막 모여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초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백성, 민족, 국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4절인데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눈을 들어 우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멋진 모습입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봐라. 근데 아직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깜깜하고 어두움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상상력, 그 소망의 꿈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을 보여주십니다. 멀리 봐라. 무리가 다 내게로 오느니라. 웰컴, 맞아들여라. 내 아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따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린 따로 좋아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특별히 뭘 받아야 되고 더 익스클루시브, 더 많은 거 따로 좀 해줘야지. 어디 무대에 들어가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좀 따로 특별 VIP 대우를 해야지, 똑같이 온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좀 심주름해집니다. 공항에 가도 VIP로 빨리 들어가야지 줄 쭉 서십시오라고 하면 예수 믿으나 한 번도 똑같네. 우리의 생각을 빨리 바꿔야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 대우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특별 대우 받았으니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섞여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보십시오.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특별 대우가 아니라 섞여서 온다. 많은 민족들과 섞여서 온다.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이것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자기들이 이방인들과 섞여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상자 밖으로 나오면 섞일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와 섞이는지 아십니까? 5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옵니라. 일어나서 빛을 비쳤어요.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오네요. 이런 세상이 오다니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놀라, 야, 이런 세상이 오다니, 화창하리니, 마음이 밝아지는 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화창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꿈꾸면서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6절과 9절은 뭔고 하면 하나님께 나오는 이방 민족들입니다. 멋진 사람이 나오는 줄 알았더니 옛날에 미워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여러분들이 야 내가 아는 친구들 다 오겠지 했는데 여러분이 미워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괴롭히던 사람들이 같이 나옵니다. 거기 섞여 들어갑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상자 밖에 나와야 야 기쁩니다. 원수가 하나가 되게 하고 화해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상자 밖에 나와서 빛을 발해야 될 이유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요.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나옵니다. 스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금과 은을 가지고 나오는데 스바 사람들은 누구냐면 노아의 아들 가운데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본 함의 후손이 스바 사람인데 이 스바 사람이 금과 은을 갖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괴로웠을 겁니다.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오지 말아야 됩니다. 지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심판받아야 됩니다. 상자 밖에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와 그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을 만들고 우리와 함께 하나를 만들어 주시는군요. 스바 여왕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찾아왔죠. 게달 사람들도 나옵니다. 게달은 누구 한구만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 말고 이스마엘이 있었는데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가운데 게달이란 이도 있고 아라비아의 사람들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게달로만 가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게달 사람들 하면 야만족이고 죄를 짓게 하는 사람들. 아, 이 사람들도 양무리를 끌고 하나님께 옵니다. 원수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갈라져 있던 친척이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구 끝에 있는 지구 끝에 있는 다시스, 지금 스페인인데 그때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끝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다시스에는 배가 들어옵니다. 배가 막 들어오는데 그 배에 금과 은이 가득 실려서 배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들도 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너무 이상적이죠.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한반도에서는 남과 북도 50년이 넘도록 합치지 못했는데 여전히 동과 소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데 60대, 70대와 20대가 또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세상이 과연 올까?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꿈을 갖고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라고 하는 말씀이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시대가 아니어도 예수님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이 되면 이런 일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 승리를 믿습니다. 모든 사람이 어울려 살고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린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일은 시시하니 다른 일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화를 돌릴까?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그 일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루고 나면 별것 아니고 그동안 쏟아부은 에너지와 시간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많은 부분입니다. 권사님들이 지난 온 세월을 돌아보시면 비슷한 생각을 하시죠. 그때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우리 애들도 챙기고 우리 마누라도 챙기고 그렇게 살걸. 뭘 그렇게 뭘 돈을 벌겠다고 이미 나서 온 부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는 일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빛을 대입하면 기대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헨델의 메시아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듯이 우리의 삶도 연결되고 발전될 줄 믿습니다. 깜깜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니 모든 사람이 함께 예배할 날을 눈앞에 그려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깜깜한 세상이지만 지금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불평하거나 불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남 손가락질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영화롭게 될 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상상하고 믿음의 눈으로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개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그리고 세상을 눈에 그리면서 올 한 해 우리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소서. 그것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소서. 시시하게 보이는 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주님의 영광이 임하니 선한 것으로 쓰임받는 것을 저희들이 눈으로 목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볼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꿈에 참여할 기대와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난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상하면서 이 멋진 세상을 꿈꾸고 일어나 빛을 발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